오늘 저희가 함께 보게 될 말씀 연속해서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로 포장한 곳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갑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으니라. 그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고 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일 자유를 주시고 공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고 모이는데 더욱 힘쓰고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요한복음 46번째 시간으로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예수님의 이 재판, 예수 그리스도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런 재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이라 그랬고, 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재판 결과를 각 사람이 어떻게 이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는 이 장면은, 이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슥 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참으로 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재판하는 그러한 재판이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재판자는, 재판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일개 피조물인 이 인간이, 지금 하나님이신 분을 재판하는 그러한, 참으로 기상천외한, 그러한 재판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재판이지요. 이 재판을 누가, 열고, 누가, 지금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2000년 전에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어떤 연관성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판은 상징적으로 온 인류가 참여한 재판입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4장 27절에 이 예수님의 재판에 관해서 한 줄로 말씀할 때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판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이것을 이제 실제로 집행한 사람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였지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인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시점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습니다. 저희가 믿기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오순절, 첫 오순절 때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태동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시점에는 아직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방인과 이스라엘이라고 할때 이것은 전 인류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모든 사람이 전 인류가 공모를 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날 바로 그날에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그 이전의 상태가 서로 안 좋았는데 서로 간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는데 빌라도와 헤롯이 바로 그날 함께 친구가 되었다 하는 이 표현처럼 마치 예수님을 재판하고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온 인류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온 인류가 공모를 해서 이제 이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저와 여러분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재판 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보는 것은 이 수제사장들의 이 대답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 앞으로 이렇게 끌어내면서 너희 왕이잖냐? 너희 왕이지? 너희 왕을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 수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하는데,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좀 의외의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잠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수제사장이라고 할때좀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터인데, 성경에, 이제 수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개역성경은 구분하지 않았는데,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성경에서 이제 이것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수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로서 여러 명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한 해에 대제사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분이 이제 잘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 흠정역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 놓았습니다. 어찌되었건, 수제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선언할 때,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외칠 때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선언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이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제사장들은 어떤 왕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어떤 왕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왕도 우리에게 지금 없습니다. 이런 의미였나요? 여기 보면 외관상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 외에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가 왕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카이사르는 자기들의 왕이 되어도 좋지만 예수라는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서. 그러면은 일단 예수님은 제쳐두고, 카이사르는 그러면은 정말로 자신들의 왕이 되어도 좋다는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카이사르는 그러면은 우리의 왕이 되어도 좋습니다. 이런,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사실 이 시기에 지금 대제사장은 굉장히 타락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수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 제사장 계급 자체가 아주 아주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 이제 로마와 이렇게 결탁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 타락한 사람들이 맞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이란 말이죠. 유대인의 경우에 이방인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지 못하는 법은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이 그걸 명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왕을 요구하게 될 텐데 하나님 미리 아셨죠. 그래서 왕을 요구하게 되면 최소한 이렇게 해라. 물론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인간 왕을 이스라엘에게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타락할 걸 아셨고 그들이 마침내는 그렇게 요구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걸 요구할 때 최소한의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반드시 주네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타락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교도 이방인에 속한 사람을 자기들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은 사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뭐라고 외치냐면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러고 외친단 말이죠. 굉장히 의외의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교활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이참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로서 이교도를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쯤은 기본 중에 기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답을 했겠냐는 것이죠.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겠냐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왕이다. 우리 외에 다른 왕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왕이다. 이 수제 사장들의 지금 이 말은 내가 왕이기 때문에 다른 왕이 필요치 않다. 나는 이 왕으로서 누리는 이 자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싶지 않고 이걸 빼앗기고 싶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왕처럼 군림했어요, 이들이. 비록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이렇게 지금 억압을 받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영적인 권위였는데 그 영적인 권위의 최고봉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이 수제사장들 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영적으로 누리는 이 왕의 권위, 왕의 이 특권 이것을 그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카이사리는 핑계지요. 카이사르는 정치적인 왕일 뿐이고 실제로 유대 사회의 왕 노릇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왕은 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선언의 이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부를 쭉 해오신 분들이라면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왕이다. 이 선언의 기원, 근원이 어디였습니까? 누가 왕인지 이걸 하나님이 정해주실 필요가 없다는 이 선언, 이 선언에 이 기원이 뭡니까? 사실 이 선언 자체가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가 내 위에 왕이 되어야 할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자체가 죄인데 이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인간, 그거보다 더좀 먼저 한 가지 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왕이 되는 게 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인간이 왕이 되는 게 잘못입니까? 아닌가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또 헷갈리신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가도 아닌가요? 이러면은. 예. 인간이 왕이 되는 게 나쁜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 소신이 있으시네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왕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안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인간을 왕으로 창조하셨어요. 예, 여기 성경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창세기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묵상할수록 성경 전반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이 뭔지를 이해하는 전반의 폭이 자꾸 넓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을 창조해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이건 왕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대충 보지 말고 잘 봐야 됩니다. 자, 뭘 지배하라 그러시죠? 땅과 짐승들. 그렇죠? 여기 사람 지배하라는 말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여기에 사람을 지배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인간을 정복하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원래 애초부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창조 목적을 거슬러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 여기에 모든 불행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에 그 어떤 가장 밑바닥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특별히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헬조선, 헬조선 이러면서 지금 사회를 지금 저주하고, 이 나라를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근본을 잘 내려가 보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이 높은 처지에서 저 사람보다 더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내가 저 사람을 지배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저 사람의 지배를 받는 입장에 있고, 저 사람보다 덜 가졌고, 저 사람보다 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두가 못살 때는, 이런 어떤 가진 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불만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대부분이 못 살잖아요. 그게 우리가 전쟁 전후 세대엔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은 점점 더잘 살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참 60년대, 70년대보다는 모두가 다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 위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도 많이 여기에서 내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나는 나도 군림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속상한 거고.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가진 불만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불행은 지금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정복해보려는 그러한 욕망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왕으로 창조하신 것이 맞고, 그 지배의 범위, 다스림의 범위를 이 지구, 그러니까 땅, 지구와 또 지구 안에 거하는 모든 인간보다 열등한 어떤 짐승들, 이렇게 한정해 놓으셨는데,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려는 마음이 들면서부터 모든 불행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창조의 어떤 목적 자체가 원리 자체가 아니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행해지게 되었는데 이걸 부추긴 것이 마귀였죠. 그래서 옛 뱀, 사탄, 마귀, 용 지금 같은 한 어떤 인격체를 지칭하고 있는 서로 다른 단어들인데 이 마귀가 인간을 부추겨서 인간더러 하나님과 경쟁하는 위치까지 가보라고 속삭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을 너희가 손대는 그날에 그것에까지 너희가 그것을 너희 것으로 취하는 그날에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부추겼잖아요. 선악을 아는 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시고 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남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었어요. 선악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의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 그게 선이었습니다. 그걸 벗어나면 악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그걸 실제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참된 의미에서 악도 아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를 벗어나고 싶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외에 내가 정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든 것, 그것이 이제 죄였던 것이죠. 마귀가 이걸 부추겼고 마귀가 이걸 먼저 해봤던 자였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 마귀가 지금 하나님을 반역할 때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먼저 이것을 반역을 시도해 봤던 존재였습니다. 이 자가 이제 땅에 내려와서 사람을 부추겼고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절대적인 왕으로 두지 않을 마음이 그 안에 싹 텄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 만약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상태라면 그것에 감히 손댈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 왕이 돼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한 왕이 돼보고자 하는 마음에 선악과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왕이 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었습니다. 원래가 하나님은 인간을 왕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왕으로서 통치하는 범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통치할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또 다른 인간을 통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땅, 지구와 그 안에 있는 짐승들만을 통치하는 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났을 때 그것이 인간에게 죄가 되었고 그것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그 어떤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 할 때, 이때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혼돈과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성경에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사기입니다. 기억하시죠? 사사기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어떤 중심 주제가 되는 그 절이 있는데, 맨 마지막 절에도, 이제 사사기 맨 마지막 절, 맨 마지막 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옳은 것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될 때, 인간은 다른 인간들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압제당하고 온갖 기이한 일이 벌어져요. 그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인간에게 절대적인 왕이 없을 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려 하고, 그래서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정복당하고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상천외한 일이 그 안에서 막 벌어집니다. 거기 보면은 시체를 막 토막을 내는 뭐 이런 지금 우리가 혐오 범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 다 기록돼 있어요. 보면은 무슨 사람을 인신제물로 드린다 그러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사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왕이 없는 그 인간 사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을 왕좌에서 쫓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이 인간의 이 결과는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지금 인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이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왕을 내 마음의 왕좌에서 쫓아버리고 내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인간이 실제로 왕이 되는가? 정말 자유롭고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왕이 되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 죄, 그것을 지배하는 그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뭐겠냐?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게 뭐겠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뭐겠냐?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인간을 다시 왕의 위치로 올려놓으려는 하나님의 노력. 이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어떤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 인간을 왕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 엉뚱한 생각이 들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왕좌에서 쫓아내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노예가 됐다 그랬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 상태를 하나님이 원래의 인간의 왕된 자리로 돌려놓으시려는 그 노력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시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수제사장들의 이 선언, 이것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봤을 때,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이것은 이들이 말씀드렸듯이 그 카이사르를 왕 삼고자 하는 카이사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어떤 고백이 아니라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은 막아주십시오 하는 어떤 정치적인 슬로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방패막이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비열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 예수님을 쫓아내고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막고 나서 그러면은 이 수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어떤 왕으로서 누리는 어떤 그 권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는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얼마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한 AD 30년경으로 이제 보통 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들이 천대 만대 계속해서 예수님 이제 없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자기들이 제거했으니까 이 수제사장들이 그러면은 유대 사회를 계속해서 영원히 그러면은 다스렸냐? 아니지요. 불과 30년 만에, 30년밖에 가지 못했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예 망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고, 이들은 더 이상 백성들 위해 왕으로 군림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이 마음은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의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사는 모든 죄인들의 공통된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주목해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는 이 선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선언이지만, 그러나 이 말이 갖는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어떤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시는 문제인데, 인간에게. 그런데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선언이잖아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죄인의 공통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왕이 없노라. 그러니까 내 삶을 구속하는 그 어떤 도덕적인 그러한 관념도 나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나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그것이 선이고, 내가 싫으면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동성애가 좋으면 그것이 선이니까 니들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로서 남자와 성관계를 하든, 여자와 성관계를 하든, 아니면 양쪽을 다 성관계를 하든, 니들이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만 성의 그 기쁨을 누려라? 아이, 그건 나는 싫다는 거예요. 나는 합법적인 결혼의 테두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한 이후에도 그렇고 얼마든지 성의 자유를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법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내 자신이 왕이고 내 삶에 있어서는 내가 정한 법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건 여자로 태어났건 관계없이 나는 내가 원하면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라도 나는 여자로 나를 그렇게 인정해달라. 지금 현대사회가 그렇게 급속도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나는 남자고 점심때는 여자였다가 다시 저녁때는 나는 남자가 될 테니까 그거 인정해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말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법적으로 지금 이게 정해지려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그 선언인 거예요. 나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자신만이 내 삶에 있어서 왕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소위 계몽된 인간, 현대인, 포스트 모던 형 인간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뭐라 그러시냐면 반항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항적인 인간이다. 여러분, 반항적인 거 이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좀 반항적인 기질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굉장히 반항적인 기질을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길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반항적인 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예요. 반항적인 거.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 그 하나님이 그거를 아주 아주 큰 죄로 다루신다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내 삶에 있어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마음, 이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수제사장들의 선언, 즉 우리에겐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하는 선언인데, 단순히 이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제 왕 되려는 예수님을 이제는 자기들의 삶에서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러면 하면 좋겠냐 할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악다구니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이들의 노력은 굉장히 줄기찼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기회를 엿보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것이 괜히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들이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대언자들, 예수님을 굉장히 중요한 대언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칫 예수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들이 오히려 이제 다칠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갖 이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체포 과정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체포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그게 예수님이 거기서 체포되시는 게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까요? 만약에 정말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정하게 대우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고 싶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밝은 대낮에 예수님에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어떤 당신이 이제 피의자니까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오. 법이 있는 국가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보를 해서, 법원에 와서, 그렇죠? 법원에 와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변호사도 선임하고, 뭐 이런 가운데 정당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될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한밤중에 가서 체포를, 이게, 그러니까 납치를 해온 것입니다. 한밤중에 가서. 한밤중에 가서 납치를 해오려다 보니까, 어디에서 납치하면 제일 좋을지를 궁리를 했어야만 됐고, 그게 다른 사람들과는 고립된 어떤 외딴 곳에 예수님이 함께 모이는 장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러한 장소를 잘 아는 내부 고발자가 필요했고, 그게 유다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유다가 배신한 게, 뭐, 아니, 예수님 어느 때나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유다가 도대체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게 법에 맞든 안 맞든 일단은 그냥 잡아다가 어떻게 해볼 요량으로, 외딴 곳에 예수님 일행이 있을 때 예수님만 얼른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가가지고 군사들을 대동해 가가지고 위협을 해가지고 이제 끌고 온 것이고, 그러한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가 필요했고, 배신자가 필요했고, 그가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이제 예수님을 끌어다가 안나스를 거쳐서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을 때, 이 가야바의 이 법정은 이제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 어떤 이제 권한을 갖는, 합법적인 권한을 갖는 그러한 공의회였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 밤에 이제 소집이 됐는데, 이건 그야말로 불법이었어요. 그들의 규정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는 해가 뜨기 전에는 소집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밤중에 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산헤드린의 공의회 의원들의 구성원들이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2명, 그럼 70명이죠. 거기다가 의장이 되는 대제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총 71명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종족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지금 그 밤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산헤드린의 이 재판의 어떤 규정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것 같으면 그 재판은 안식일 전날 열면 안 됐습니다. 안식일 전날 열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큰 절기 중에는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로,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은 니산월 14일이고, 14일 이후에 15일부터 7일간, 우리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의 명절이 이제 7일 동안 이제 지속이 되는데, 유월절 바로 다음 그 무교절의 첫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큰 안식일이었어요. 이것은 매주마다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그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무교절의 첫날인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안식일 관계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이제 하루 반나절을 무덤에 계셨냐, 아니면은 3일 낮 3일 밤을 계셨냐 계산하는데 좀 달라져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짜가 지금 유월절이라면 그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안식일 전날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을 심판할 수가 없었고, 또큰 어떤 명절 전에는 할 수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유월절 이날에 그것도 밤에 재판을 받으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불법은 뭐였냐면, 설사 어떤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를 져서 사형 선고를 해야만 한다 하더라도, 심리가 다 끝났어도 그 사형의 판결, 사형 선고는 그 다음날, 그러니까 하루를 좀 간격을 두고 나서 그 다음날 사형 선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예수님이 이 유월절 날에 어떤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그 선고는 언제 해야 되냐? 그 다음 날에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불법이에요. 여러모로 체포 과정, 그렇죠? 공회를 연 시간, 공회를 진행하는 방식, 사형 선고를 하는 방식, 이게 다 지금 불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러면은 이러한 불법적인 재판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는가? 아닙니다. 이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의 그 메시아 구절에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 53절,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건 그냥 지나쳐 읽기 쉽잖아요. 구약 성경 읽을 때, 이게 메시아에 대한 건가 보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뭐, 이렇게 이제 쭉 나올 때, 메시아 구절은 맞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사실 요런 8절과 같은 요런 구절을 읽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성경에서 굉장히 정교한 방식으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다른 모든 범죄자들이, 받는 그 재판 과정 자체를 거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사도행전, 신약 성경에 와서 한번더 반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3절에서 이 이사야서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이 구절을 이제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에게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인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재판정에서도 이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사실 자기들이 판단한 것은 전부 예수님이 무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때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죠.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때법이잖아요. 우리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감정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정에 약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때를 쓰면 다 그냥 받아주는 그러한 우리 정서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다 비슷하지요. 근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죠. 사실 이게. 그런데 이 로마의 재판관들은 유대인들의 때법에 밀려서 그래서 지금 인민재판을 해버렸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그렇게 재판할 수가 없었는데, 무죄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때를 쓰고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그냥 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인민재판을 행한 것이고, 로마인으로서는 정치재판을 행한 것이죠. 정치재판.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원함대로 예수님을, 즉 왕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에겐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왕이 되려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없애버렸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없애버린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AD 70년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이, 여러분이 유대인의 역사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본 사람들이라면, 이들이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정말 비참하게 이렇게 생존을 했는지, 살만하면 재산 몰수당하고 쫓겨나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600만 학살 이전에도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죽인 종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이온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큰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들의 왕을 배척하고 자기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제거한 이 대가를 이들이 이제 톡톡히 치루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이들이 외쳤었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지요. 말씀을 조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 수제사장들이 외친 이 말,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는 이 말이 단순히 이들에게 있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선언이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지 않은 모든 죄인들의 어떤 선언과 같은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 선언을 할 때에는 카이사르 외에는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카이사르 밑에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싶어서 이 외친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고 이건 구약 시대 내내 그렇게 계시되고 약속되어 왔던 말이 일이었는데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분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거부하고 제거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을 거부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죄인들은 이 비슷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국가 지도자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국가라는, 국가의 법이라는 것 외에는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안 하면은 이제 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국가의 법 외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영적 영역을 다스리는 왕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니까 내가 최소한 국가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는 다 누리고 심지어는 국가의 법도 바꿔버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간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국가의 법에는 복종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본심은 아니에요. 국가의 법도 없앨 수만 있으면 없애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왕이 돼서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그러한 마음이지요. 그러나 우리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카이사르 밑에 숨으려고 했던 카이사르를 핑계 삼으면서 예수님의 왕권을 거부했던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로마 통치하에 30년간 지속하다가 완전히 망해서 이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국가의 법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법에는 내가 복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인간들의 그 말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은 영원한 그 멸망, 그것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통치자 밑에서 다른 상대 인간들이 아닌 피조 세계, 지구와 지구에 있는 그런 어떤 짐승들만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짐승들과 또 땅이죠. 땅 이런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벗어나려 하면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왜 항상 평안함이 없고 나는 왜 항상 내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를 잘 생각해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밟고 올라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드신 창조 원리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정복할 대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왕의 위치로 하나님이 돌려놓으시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삶에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없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왕이 없게 될때 혼돈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온갖 기괴한 일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압제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절대적인 권위로서 굳건하게 그렇게 서 있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